레위기 2장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주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우리가 레위기 2장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절부터 3절까지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읽은 4절부터 10절까지는 소제의 다른 종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제는 곡식이 어떤 종류인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곡식을 어떻게 조리를 하는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쌀을 가지고 와도 되고 보리나 밀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되는데 그것을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냥 요리하지 않은 채 그냥 빻은 가루로 가지고 오는 경우였고 지금 이 4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4절에서는 구워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부친 것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서는 냄비로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 내용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조리 방법에 따라 나누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문이 뭐 이유는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냥 각각 좋아하는 요리 방식이 있는 건가 아니면 각각 잘하는 거로 해라 이런 게 있는 건가 또 제가 좀 음식 만들거나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곡식 종류에 따라서 좀 더 맛있게 만드는 방식들이 각각 다른가 뭐 그러니까 어떤 거는 부치는 게 맛있고 어떤 거는 이 냄비 굽고 하는 게 맛있고 이렇게 좀 각기 다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구운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명확하게 예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일단 고운 가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고운 가루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곡식을 추수하면 다 그냥 나달로 있죠. 그걸 자기가 고운 가루로 빻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달의 형태가 없게끔 고운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나 그래서 기름을 섞는다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오일을 뿌리고요. 그리고 무교병이니까 여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워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붙인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넣어서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누룩은 넣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누룩 넣지 말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조리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세 번째 조리 방식이 나옵니다. 냄비의 것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우리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 7절부터 9절까지가 여지껏 나왔던 조리 방식들 중에서 제일 상세하게 나오는 방법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것이 예물이다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냄비의 것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사실은 이 냄비라고 하는 게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뭐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나왔던 철판과 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판은 그냥 평평한 판에서 조리를 한 것이고 냄비는 그릇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기는 한데 철판은 그냥 단순하게 붙인 거고 냄비라고 하는 건 약간 두텁게 팬케이크처럼 그렇게 약간 이렇게 끝이 구부러지게 이렇게 형태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뭐 여튼 만들어 놓고 보면 붙인 것이나 뭐 냄비의 것이나 뭐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튼 이번에도 이 냄비꽃으로 소재를 드릴 때는 똑같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만들고, 여기에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누르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8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9절에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 조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1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지면 중에 지극한 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들도 설명은 없지만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구운 것이건 부친 것이건 또 이 철판에 한 것이건 냄비 한 것이건 몽땅 다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소재와 관련된 2장 내용은 10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조금 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 소재와 관련해서 소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처음에 1장에서는 번제를 보았죠. 지금 2장에서는 소재를 보았죠. 뒤에 가면 이제 다른 제사들이 나와요. 뭐 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나오는데 다른 제사들은 다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들인데 그에 비해서 소제는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래서 추수할 수 있는 곡식거리를 얻게 되었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안 지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곡식을 얻은 게 없어요. 그런 지경인데 가서 곡식을 사다가 그걸 갖다가 가루로 빻아서 그렇게 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돈 주고 곡식 사와서 가루로 빻아서 드려도 그걸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소재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그래서 네가 추수할 거리가 있게 하실 거니까 그 추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그게 이제 기본 전제인 거죠. 이거는 앞에 나왔던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다 큰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 송아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소를 키우다 보면 소가 새끼를 낳아야 어린 송아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도 내가 너에게 목초지를 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그렇게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다가 그게 새끼도 낳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뭐 다른 것들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땅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는데 가서 그냥 양 사다가 제사 드려라. 너는 평생 살면서 양을 쳐다볼 일이 없어. 그냥 남의 집에 노예로 살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목축을 하거나 이럴 일이 없어. 하지만 너 그거 갖고 와서 제사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키우고 거기서 새끼도 낳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소득이 있게 되는 그게 이제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물은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예물을 드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럼 나는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난 예물 안 드려도 되겠네. 맞습니다. 은혜 받은 게 없으면 예물 안 드려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는 정말로 은혜를 못 받았을까? 너는 정말로 은혜를 안 받았을까? 네가 욕심을 부려서 네가 갖고 있는 난 이만큼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리석게 고집을 부려서 그렇지 정말로 네가 네 힘으로 먹고 살았을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 기간 은혜를 베푸셔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가축이 새끼도 낳고 농사 지은 데서 추수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보면 다 주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들, 생활하는 것들이죠. 고기도 먹고 또 곡식도 우리가 농사지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잖아요. 네가 보통 때 먹고 마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지만 예물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뭐 생선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나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생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은 번제 때도 안 쓰고요. 또 하나님 앞에 소제 때도 안 씁니다. 그래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먹는 거, 고기든 곡식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소제물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이건 하나님께만 유달리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소모하고 사용하는 것들을 예물로 드리는 거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에 여기 나오는 조리 방식들 있잖아요. 이 조리 방식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죠. 구워도 먹고 부쳐도 먹고 냄비로 해서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통 때 먹던 것들, 보통 때 생활하던 것들 이걸 좀 약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일상생활,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말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이게 완전히 적합한 표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에만 가령 러시아 음식을 먹는다고 칩시다. 내가 특별한 날에만 러시아 정식을 가서 음식점을 사 먹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보통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존재니까 네가 보통 때 먹는 거 말고 특별한 날 먹는 그걸 나한테 예물로 갖고 와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네가 보통 때 먹는 걸 나한테 예물로 가지고 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때에 누룽지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누룽지, 내가 보통 때에 스테이크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테이크인 거예요. 내가 보통 때 먹는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비싼 곳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이게 어찌 보면 유교식 이 사고방식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부모님께 뭔가 기념일이 되거나 그랬을 때 감사를 표현하고 할 때는 내가 보통 때는 그냥 국수를 먹고 살았지만 부모님께는 어떻게든 고기 반찬에 좋은 것을 다 깔아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는 더 좋은 걸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가장 완벽한 걸 드려야 되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네가 보통 때 먹던 거, 네가 평상시 하던 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일상생활을 똑바로 살아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소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본문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소제가 번제와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번제는 가령 가축을 소를 끌고 오잖아요. 성막에서 죽입니다.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를 죽여서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그걸 다 해요. 하면 소제는 집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집에서.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가령 권사님들이 집에 있잖아요. 남편이 소제물을 만들까요? 권사님들이 만들까요? 누가 만들어야 잘 만들까요? 부치는 거, 굽는 거, 냄비야 누가 해야 잘 만들겠습니까? 부인이 해야 잘 만들겠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 하나님 성전 앞에 갈 때에는 남자들이 제사 드린 거지 여자는 제사 드리러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자는 손도 대지 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 그때에 여자들 가만히 있어. 남자들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남자들이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막 붙였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 드릴 거 한 번 두 번 붙였다. 그 다음에 집에서 먹을 것. 자 이거는 옆편내야 네가 붙여라 이럴까요? 아니면 남편이 집에서 먹을 것도 요리를 할까요? 남편이 그것도 같이 하면 되겠죠?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음식을 만들 때에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자는 이 음식을 준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꼭 남자가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본문을 놓고 보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아 여기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원래 여자는 숫자도 안 쳤어. 여자는 성전에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자는 제사 드릴 수도 없어. 건드리지도 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번제 같은 경우에 짐승을 잡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도 여자들이 와서 소를 붙들고 있다가 다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는 게 현실적으로도 맞아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와서 제사드리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나 소제 같은 경우에 집에서 다 준비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여자들도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가면 다 손녀들이 있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손녀들에게 예, 오늘 하나님께 이거 소제 드릴 건데 너도 하나 붙여라. 네가 붙인 것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어찌 보면 다른 제사들은 다 남자들만 성전에 가서 막 짐승 잡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소제는 집에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것이고 가정에서 미리 마련하는 것이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다 하나님께 드릴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도 없고 여자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여자가 아이가 이야기하면 자 그럼 우리 소제를 준비하자.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부치고 또 굽고 또 냄비의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 준비해서 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점에서 보면 소제가 어찌 보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소제를 하면서 아까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명절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절에만 먹을 것 만드나요? 먹고 남죠. 남고 집에 가 제가 또 먹잖아요. 소제도 하나님께 드릴 것만 딱 붙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외식할까요? 아닙니다. 붙이기 시작했으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붙이고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 먹을 것도 붙여서 먹겠죠. 그러니까 이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제와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소제를 드렸을 때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번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두 번째는 속죄해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소제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뒷부분에 가면 레위기 7장 14장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번제를 드리나 소제를 드리나 송아지를 잡으나 아니면 밀을 가지고 와서 조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 왜냐하면 번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곡식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가 곡식 갖고 왔구나 내가 너에게 더 풍성한 곡식을 주마 이렇게 안 하십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풍성한 곡식을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곡식을 받으신 뒤에 곡식으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래야 또 풍성한 곡식도 나중에 받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곡식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어찌 보면 응답의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그 다음에 건강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소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설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주님 이 밥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곡식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주님께 갖고 나오려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또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들을 내가 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평상시에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걸 내가 받아야만 감사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고 이 사실을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보통 때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베푸셔야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 날마다 옷을 입고 살아가고 또 내 육신 하나를 눕힐 수 있는 거처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보통 때 입고 누리는 것, 보통 때 잠자리에 들고자 눕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주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그런 소재를 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이 크건 작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께서 준비하신 한량 없는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채워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